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 빌레몬과 그에 속한 그룹에게 애정과 호의를 가득 담아서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쓰게 됩니다. 이 사적인 편지의 주제는 오네시모라는 도망간 종, 그 노예에 대한 처벌과 정죄를 철회하는 대신에 용서와 자유를 허락할 것을 청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인 편지가 잘 보존되어서 이후에 성경으로 정경화되지요. 성경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이 빌레몬서에 담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교훈을 빌레몬서 전체를 통해서 한 장밖에 되진 않지만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 하나는 바울이 노예를 아주 열심으로 편을 들고 옹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혁명적이며 사회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에 대한, 주인과 노예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그 관계를 열게 되는 중요한 초석을 낳게 되고, 바로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정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이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고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지침서로, 그래서 오고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 중요성을 빌레몬서에 다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그 인물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는 누구일까요? 1장 1절 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로 출발되어집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가정에 종으로 몸담고 있는 자로 소개되어집니다. 분명 잘못을 행하고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의 일행이 되어서 그들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당시 그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아테네 법과 유대의 법을 따라서 그 종들을 노예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아테네 법은 그리스 법이죠. 이 그리스 법이 로마의 법과 서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테네 법은요, 도망친 노예가 가정의 재단을 가진 친구 집에 은신처를 도피처를 삼으려 할 때 그 친구는 그를 숨겨주어야 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노예를 위해서 그 법이 시행이 되어졌죠. 또 유대의 법이 있어요. 유대의 법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유대의 법도 정당하게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신명기 23장 구약성의 297면 15절.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게 유대의 법이에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가정에 제단을 쌓은 친구의 집을 도망하거나 이건 그리스 법이죠. 네, 아테네 법이고 또한 혹 주인을 피신해서 도망간 그러한 노예에 대해서 내 집에 방문했었다면은 쫓아내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가 보호해줘라. 이것이 유대의 법입니다. 두 법이 이 오네시모에게 적용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추측컨대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의 보호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1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바울의 변론이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뭘 추측할 수 있을까요? 아하, 그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했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 18절의 약속의 의미는 바울도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도망간 그 노예에게 환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도망간 날수만큼의 일의 손실에 대해서 노예의 주인에게 책임져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금 바울이 따르는 겁니다. 그 손실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져겠느라. 그래서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보증하는 약속은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에게 오네시모가 없는 동안에 일어난 손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상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 로마법에 따른 거예요. 네. 보상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감정이 어떠하죠?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 신복이라. 그 신복에 일이 달려있죠. 줄을 볼까요? 맨 아래에 여러분 성경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의미로는 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는 오네시모는 나의 사랑하는 심장이라. 또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로 이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라면 그 또한 오네시모도 나의 심장이요 그는 나의 동역자라. 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여 달라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겸손함을 보지요. 당신들이 오네시모를 처벌할 때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내가 선과 의를 행한다 하여서 너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강제하여 너의 생각을 결단코 고립시키지 아니하겠다. 오네시모에 관한 처벌은 그 결정 권한은 너에게 달려져 있다.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갖고 열심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상대방에게 전했을 때에 그 결과가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공격을 일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잖이 상처를 받습니다. 온전히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심을 갖고 선과 의를 향하여 너에게 다가갔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풀지 아니할 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가 나이 많은 연장자요 또한 사도라 할지라도 윽박지르며 빌레몬에게 이를 당연히 용서하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뜻은 너에게 전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모든 권한은 너의 손에 있으니 너의 자의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예를 갖춰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내가 힘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장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의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다섯 가지 덕목을 늘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인, 의, 예, 지, 신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덕목을 우리는 예라고들 얘기 많이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는 최대한의 사람을 향한 가치의 존중, 예를 갖추는 바울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갖추고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기독교를 파괴주의와 인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를 용서하라, 그를 품으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오해는 기독교를 파괴주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인본주의. 기독교는 욕심도 없고 모든 일에 자신을 다 내어던지며 희생하고 자신은 소멸되어지고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파괴주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파괴주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용서하고 회복하라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오네시모를 용서의 마음으로 품어주라고 하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는 나는 오네시모보다 더 못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품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복하고 있는 거죠. 자기 돈을 내서라도 힘을 다해서 기꺼이 오네시모를 주의 심장으로 품고 너희 또한 그를 품어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 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도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을 직접 죽인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지요. 일평생 목회하면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서운 짐으로 작용했을까요?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삶으로 실행되어지고 바로 용서와 회복으로 품고 일평생을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회복이 가장 큰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지요. 네. 여러분, 그 차범근 씨를 아시지요? 1978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그 정말 명성을 떨친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세계 그 3대 프로축구 그 리그가 있죠. 독일 분데스리가, 또 영국의 프리미어리가, 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 이 세계 프로축구 리그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로서 처음으로 78년도에 독일로 떠나서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하게 됩니다. 참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명이 뭐 갈색 폭격기다, 차붐이다, 그래서 그 모든 구단의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총 10년간에 걸쳐서 98골, 매년 10골씩을 넣었지요. 대단한 활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구단의 그 가장 경계 대상 1호였는데 이제 레버쿠젠하고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버쿠젠에 유명한 악동 수비수가 있어요. 위르겐 겔스도르프라는 유명한 그 악동이 있습니다. 근데 수비에 대해서는 굉장한 선수였습니다. 작심을 하고 내가 이 차범근을 한번 잡아야겠다, 이제 레벅 부전하고 경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겔스도르프의 태클로 인해서 차범근 선수가 허리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선수 생명의 위기를 맞게 돼요. 그 경기가 끝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구단에서 이것은 사전 모의에 의한 행동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 구단에서 겔스도르프를 소송하게 됩니다. 네. 이제 문제는 마지막 차범근 선수의 사인만이 남았어요. 차범근 선수가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겔스도르프는 그 생명도 축구 인생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차범근 선수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축구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축구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죠. 이제 2년 뒤에 이 차범근 선수가 겔스도르프가 소속한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겔스도르프는 그 마음에 큰 짐이 생기죠. 그래서 자처해서 차범근의 경호 대장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범근을 태클 걸려는 상대방의 모든 적수들에 대해서는 겔스도르프가 나가서 다 차단해버리죠. 예. 그 용서의 힘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를 정말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죠. 이 자리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독립하려는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섭리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감으로 영생을 공유하게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영구적인 관계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적인 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시선을 떼는 경우는 어느 순간에도 없다는 사실. 한 번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처럼 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 요청하죠?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동격으로 품으십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든 이들을 잡아 죽이려 했듯이 바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게 되죠. 그리스도와 성도는 동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처럼 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를 여기에 묶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대신해서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주의 심장으로 사람 앞에 서고 사람을 예를 갖추고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를 어떻게 대하시고 용납하시고 치유하셨을까를 늘 묻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의 과거의 죄를 덮을 수만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에 대한 확증을 하셨듯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죄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받아 누렸으며 앞으로도 누리며 살아갈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의 심장을 갖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가슴으로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또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이 땅에 편만해지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행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는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요하게 고집스러우실 정도로 쫓아다니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회복하시며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으로 받았으니 주의 심장을 갖고 주의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갖고 예를 갖고 찾아가 다가가서 용서하고 회복하고 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앞에 할 말이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